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토요일 밤 여성의 관심사와 여성 관련 다양한 내용을 소개해드리는 주간 여성 프로그램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여행시의 장량입니다. 오늘 여행시 시간에는 미국 역사 속에 최초라는 기록을 남긴 미국인 여성을 소개하는 최초의 여성으로 꾸며드리는데요. 미국에 탄생한 후 지금까지 미국 사회 각 분야에서 유리천장을 깬 여성 선구자들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누가 주인공이 될지 궁금하시죠? 조성민 기자와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성민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주인공. 미국의 미술계의 한 획을 긋게 되는 여성이죠.
네. 미국 내 뉴욕에 있는 세계적 명성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이 있습니다. 일명 네. 메트로 알려진 미국의 대표적인 미술관이고요. 네. 뉴욕 현대 미술관 모마라고 불리는 곳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곳을 꼽으라면 바로 구겐하임 미술관이 될 텐데요. 네. 이 구겐하임 미술관 그룹 전체를 여성이 이끌게 됐다는 소식을 뉴욕타임스 신문이 전했습니다.
네. 이 구겐하임 미술관이라면 일단 그 외관이 참 특이해서 기억에 남는 곳이기도 그렇죠. 한데요. 미국 뉴욕의 센트럴파크 맞은편에 있지 않습니까?
네.
자, 일단 인물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이 미술관이 어떤 곳인지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네. 자, 먼저 구겐하임 미술관의 설립자부터 소개를 해드릴까요?
네.
이 미술관은요, 미국의 거부이자 자선사업가였던 솔로몬 R. 구겐하임 씨가 자신의 이름을 따서 만든 박물관입니다.
네.
자, 이름을 들어서 짐작을 하시겠지만 네. 1800년대 미국에 정착한 스위스계 유대계 집안으로 광산업을 통해서 큰 부자가 된 이민자 가정의 아들 솔로몬 구겐하임 씨가 현대 미술을 수집한 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네.
구겐하임 미술관은 1959년에 개관을 했는데요. 근대 건축의 3대 거장으로 불리던 미국인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씨가 디자인한 것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네.
당시 건축가 라이트 씨는 건축물이 주변 자연 환경과 사용자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유기적 건축론 개념에 더해서 관람객들이 편안하게 작품을 즐길 수 있도록 내부의 관람 동선을요, 나선형 구조에 계단 없는 경사로 구조로 지었습니다.
네. 미술관을 가보면 보통 여러 전시실이 여러 층에 걸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미술관은 뭐 위에서 아래로 혹은 아래에서 위로 경사로를 따라서 걷기만 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외관도 마치 달팽이처럼 둥그렇게 나선형으로 생겼습니다. 이런 독특한 미술관의 구조는 당시 미술계에서는요, 반발을 살 만큼 아주 파격적이었는데요.
네.
전통적인 사각형 전시 공간을 거부한 둥그런 건물 벽에 작품 걸기가 사실 좀 쉽지가 않았고요. 건물 자체가 또 너무 튀어서 자기 작품을 걸지 않겠다는 예술가들도 있었답니다.
네.
이런 이유 때문에 이 미술관은요, 건축가 라이트 씨 사망 후에 완공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시간이 흘러서요, 구겐하임 미술관 건축물의 가치가 빛을 발했습니다. 2019년에 유네스코는 이 미술관을 세계문화유산에 올렸습니다.
네, 시대를 앞선 생각이 훗날에 인정을 받게 됐네요.
예, 그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유네스코는 당시 라이트 씨의 다른 7개 건축물도 함께 지정을 하면서 건물들은 라이트의 유기적 건축론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미국인 건축가 라이트 씨에 관해서 미국에 유행하는 스타일에 반발하여 새로운 소재와 기술을 활용했을 뿐 아니라 자연 세계의 원리에서 영감을 얻었다며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지어진 그의 건축 작품은 유럽 건축계와 비평계에서 주목을 받았고 건축 분야의 유럽 현대운동의 여러 경향과 건축가들에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자, 구겐하임 미술관 분관이 또 다른 나라에 있다고 하죠?
네. 스페인 빌바오에 있고요. 또 이탈리아 베네치아에 있습니다. 또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도 세워지고 있는데요. 2026년에 개관할 예정인 이 구겐하임 아부다비 분관. 규모가 거의 3만 제곱미터, 32만 제곱피트에 달합니다.
네. 자, 구겐하임 미술관은 건축물 자체로 유명하다, 이런 내용 들어봤는데요. 자, 미술관으로서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을까요?
예. 구겐하임 미술관에 가면요.
네.
반 고흐와 고갱, 칸딘스키, 모네 작품과 같은 인상주의와 표현주의 작품뿐 아니라 네. 또 근현대 미술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파블로 피카소의 작품을 가장 많이 소장하고 있는 박물관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네.
추상미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곳을 꼭 가봐야 할 곳으로 꼽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구겐하임 미술관에 관해서 알아봤고요. 그러면 전 세계 구겐하임 미술관을 총 지휘할 여성에 관해서 좀 알아보죠.
네. 자, 이전에도 사실 각 분관의 여성 관장은 한두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겐하임 미술관 전체 그룹을 총 지휘한다는 점이 미국의 미술계가 주목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네.
자, 그 주인공은 현재 뉴욕대학교 아부다비 부총장을 맡고 있는 올해 61살의 미국인 여성 마리에 웨스터만이라는 인물입니다.
네.
뉴욕타임스 신문은 최근 미술관 그룹의 임원이자 아랍에미리트 뉴욕대학교 아부다비 부총장인 웨스터만 씨가 전체 박물관 그룹을 지휘하는 최초의 여성이 될 것이다 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
이 박물관의 제이 토밀슨 힐 회장은 신문에 마리에는 해외에서 대규모 사업을 운영했고 미술계에서 큰 신뢰를 얻고 있으며 뛰어난 큐레이터이고 재능 있는 전문가를 유치할 것이라면서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네, 신문을 보니까요. 미술관 관장 경험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
네.
어떤 인물인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죠.
예, 뉴욕타임스 신문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마리에 웨스터만 관장, 미국의 명문대 중에 한 곳인 윌리엄스 대학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뉴욕대학교에서 석사, 박사 학위를 얻었습니다.
네.
웨스터만 관장은 미술사학자로 네덜란드 미술에 관한 책을 출간했는데요. 문화기관을 지원하는 앤드루 멜론 재단에서 수석 부사장을 역임했기 때문에 또 예술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친숙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뉴욕대학교 미술대학원 원장으로 일했고요. 매사추세츠주 윌리엄스타운에 있는 이 클락 미술관 연구 부책임자로도 일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2019년 뉴욕대학교 아부다비 캠퍼스의 부총장이 됐는데 이곳에서 예술과 이문학 교수로도 일하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은 물론이고 스페인과 특히 아부다비 구겐하임이 완공되면은 이 미술관의 영향력은 더 커지겠죠.
네네.
자, 이런 미술관을 총괄하는 자리에 오른 그 웨스트만 관장이 안고 있는 과제가 또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뉴욕타임스 신문을 보면요.
네.
웨스트만 관장이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는 인종차별 그리고 백인 우월주의 관행 문제라고 꼽고 있습니다.
네.
지난 2020년 구겐하임 미술관 내부에서 있었던 그 인종차별 등의 관행에 관한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는데요. 당시 리처드 암스트롱 관장에게 이 미술관의 큐레이터 부서가 서한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네.
이 서한에는 조지 플로이드 사망으로 촉발된 시위 속에서 박물관들이 고용과 관리, 전시 및 인수에 있어서 형평성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았었습니다.
네.
그리고 서한에는 편애, 침묵, 보복의 문화를 종식하고 채용 관행을 검토하고 유색인종 큐레이터 채용 보장, 백인 남성 전시 역사와 수집 관행을 바로잡을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당시 신문을 보면요. 연간 약 120만 명의 방문객을 끌어들이는 구겐하임 미술관, 박물관의 정규 직원 약 280명 중에 유색인종은 약 70명뿐이었습니다. 박물관의 이사가 25명인데요. 그중에 23명이 백인이었습니다.
네. 자, 구겐하임 미술관뿐 아니라 미국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인종차별과 성평등 개선에 관한 관심이 높지 않습니까?
네네.
이에 대한 웨스트만 신임 관장의 대응 어땠을까요?
네. 자, 웨스트만 신임 관장 신문에 이런 얘기를 언급했습니다. 2020년 서한을 포함해서 인종차별, 불평등한 작업 환경 등 혼란의 시기에 상처를 여전히 치유 중인 미술관을 인수할 것이다. 이스라엘 가자지구 공습을 비난하는 박물관 내부의 항의 시위 후 입구를 일시적으로 폐쇄한 점 등을 예로 들면서 현재 직면한 문제들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웨스터만 관장은 매우 역동적인 네 개 도시에 이 네 개의 뛰어난 건물에 네 개의 매우 독특한 박물관을 운영하는 데 따른 장애물을 잘 알고 있다면서 오늘날 박물관 관장에 대한 요구는 매우 복잡하고 또 도전이자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네. 미술 작품들을 대중에게 소개하는 일은 물론이고 미술관 내부의 조직의 어떤 시대의 흐름과 요구를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급변하는 지구촌 상황에 맞는 지도력을 발휘해주길 기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면서 여행시 최초의 여성으로 구겐하임 미술관 마리에 웨스트만 신임관장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에 전해드리는 주간 여성 프로그램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12월에 소개해드릴 역사 속 최초의 여성은 미국 개신교 최초의 여성 목사였던 앤토와넷 브라운 블랙웰입니다. 네티라는 별명을 가진 앤토와넷 루이자 브라운은 1825년 뉴욕주 헨리에타에서 태어났습니다. 로체스터 지역 도서관 위원회가 만든 웨스턴 뉴욕 여성 참정권론자 웹사이트에 따르면 브라운의 부모는 기독교 신자로 매우 신앙심이 깊었고 그녀는 당시 뉴욕 북부를 휩쓴 많은 부흥운동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가족의 종교적 신념에 영향을 받았던 브라운은 9살이 됐을 때 공개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선포할 만큼 조숙했는데요. 어린 나이에 그곳의 장로들로부터 회원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녀는 성장 후 오벌린 대학에서 문학을 공부했고 졸업 후 신학 학위를 받으려 했지만 교수진과 가족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결국 타협을 통해 강의 참석과 설교 초대를 받아들일 수 있었지만 학위는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1878년과 1908년에 오벌린 대학은 그녀의 공헌을 인정해 각각 명예 문학 석사와 신학 박사 학위를 수여했습니다. 브라운은 오벌린 대학 재학 중 여성 권리, 금주, 노예제도 반대 운동에 헌신했습니다. 앤토와넷 브라운 블랙홀은 신 앞에 모든 이는 평등하다는 기독교의 교리에 영향을 받아 여성의 참정권을 주창했는데요. 1847년 오하이오 금주 연설, 헨리에타의 침례교회에서 여성 권리 연설, 1852년 뉴욕 시라큐스 여성 권리 대회에 참석했습니다. 특히 1853년은 브라운에게 바쁜 해였습니다. 그녀는 뉴욕시와 클리블랜드에서 열린 여성 권리 대회에 참석했으며 뉴욕시에서 열린 세계 금주 대회에 대표로 임명됐습니다. 그곳에서 브라운이 발언을 시도하자 단지 여자라는 이유로 적대적인 청중이 소리를 질러 결국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뉴욕의 사우스 버틀러에서 같은 해 7월 4일 독립기념 연설을 했는데요. 마침내 제1회중교회가 그녀를 목사로 안수함으로써 블랙홀은 1853년 미국에서 인정받는 교단의 최초 여성 목사가 됐습니다. 그녀의 안수는 당시 여성에게는 전례 없는 사건이었으며 여성 권리와 성직 진출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브라운은 이후 신학적 의견이 맞지 않아 자신을 목사로 안수했던 교회를 떠나 진보적인 유니테리언 교회에 합류했고 뉴욕시 빈민가와 감옥에서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1856년 사뮤엘 찰스 블랙웰과 결혼하고 이후 7명의 자녀를 두었는데요. 그 시기에 그녀는 대중 연설을 줄였지만 과학과 철학책을 계속 집필했고 1870년대 말 남편의 재정 상황이 악화하자 다시 연설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미국 여성 참정권협회와 전국 미국 여성 참정권협회의 대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녀는 또한 여러 종교 행사에 참여했으며 뉴저지주 엘리자베스의 All Souls Unitarian Church를 설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1920년 11월 여성 참정권 운동 선구자 가운데서는 몇 안 되게 투표권을 행사한 그녀는 이듬해인 1921년 뉴저지주에서 96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미국 개신교회 첫 여성 목사 앤토와넷 브라운 블랙웰은 미국 여성 권리와 참정권 운동에 기여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여행시 최초의 여성으로 꾸며드렸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여성 관련 소식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장량희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